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황송합니다. 제 아내도 여기 예배 참석한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하여튼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류응열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교회 탄생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delights in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 또 장로님의 기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의 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든지 인생살이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삶의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수한 회사의 중경 간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가 빚 보증 섰던 남동생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그가 평생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부모님부터 물려왔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봉급마저 차압당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교회 목사님께 찾아와서 울부짖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집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삶에 찾아온 고난이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인생의 풍랑, 고난 찾아오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처럼 불순종하다 풍랑 만난 게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은 후에 풍랑을 만났어요. 밤 사경쯤에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풍랑에 시달렸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제자들이 6시간에서 8시간 풍랑에 시달렸더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 메가톤급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희미한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 희미한 물체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유령이다, 귀신이다, It's a ghost!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 귀신과 동양 귀신은 다릅니다. 서양 귀신은 주로 남성이고 동양 귀신은 주로 여성이에요. 서양 귀신은 주로 검정색 옷을 입고 동양 귀신은 주로 흰색 옷을, 어떻게 잘 아세요? 그 동양 귀신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올백 하는데 서양 귀신은, 동양 귀신은 머리를 길게 풀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성인데도 검정색 옷을 입지 않고 흰 옷을 입었고 머리 기름 발라서 올백 하지 않고 머리를 길게 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귀신이다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Take courage, it is I, do not be afraid.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때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엉뚱한 요청이죠. 그날 베드로는 물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요청하지 않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요청할 텐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이 오케이를 하자 그가 물 위를 걸었어요. 잠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풍랑 속에 두려웠던 베드로가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베드로는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았어요. 표준 새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소서. 그날 베드로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이었어요.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다시 물에 빠졌어요. 자,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배 안에 탄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본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는 있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 베드로 또 사고 쳤네. 쟤는 다혈질이야. 말보다 행동이 앞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구원해 줄 텐데 저렇게 나서니까 사고치지. 아, 쟤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예, 맞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짓겠습니다 자원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자 고기 잡던 베드로가 멈추고 뱃속으로 물고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명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바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평상시 같지 않죠. 평상시에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하다 풍랑 만났어요. 제자들이 순종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도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고 물에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다가 풍랑 만나고 순종하다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순종하다 풍랑 만나고 순종하다 고난 당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아닙니다. 풍랑이 잔잔케 하는 기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은 풍랑 중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세 가지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찾아오시는 분이다. 찾아오시는 분이다.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바람이 거슬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나 괴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제자들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풍랑 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심에, He wanted to pass by, 이 지나가려고 하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주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영어로는 Theophany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 보면 넌 그 자리에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팀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모세는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셨어요. 등을 보았어요. 그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4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대승했어요. 근데 탈진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나가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자녀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문화와 언어와 물과 풍습이 다른 이 땅에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유학생으로, 주재원으로, 이민자로 사는 거 만만한 거 하나도 없죠. 원하든 원치 않든 풍랑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백만 불짜리 질문입니다. 그날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째, 물에 빠지는 순간 기도했더니 몸이 붕 떠서 날라서 나왔다. 둘째, 물에 빠진 순간 기도했더니 물이 얼어서 걸어서 나왔다. 셋째,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왔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세 번째,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손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것도 즉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힘들면요,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자녀 키우는 것이 너무 버겁고, 결혼생활하는 거 힘들고, 믿음생활하는 거 힘들면 그냥 다 때려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다 놓고 싶은데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이 베요, 이름이 드로입니다. 첫 번째는 혼자 걸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첫 번째는 혼자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두 번째는 물에 빠져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과 함께 물리를 걸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배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고, 그날 무리를 걷게 한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손 놓지 않아요. 내가 주님 손 놓아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어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다. 안심하라. Take courage, it is I. Do not be afraid. 세 번째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이 풍랑이 그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풍랑이 그쳤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풍랑이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지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도 여전히 풍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어갈 때도 여전히 풍랑이 있었어요. 언제 풍랑이 멈췄는가? 배에 함께 올라타자 풍랑이 멈췄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무병장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죠. 그 거짓된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원하든 원치 않아든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이 언제 그치는가?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이 풍랑이 그치는 것이에요. 풍랑 만난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동행하셨듯이 우리 손을 잡고 동행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KCPC를 떠나고 남과저 사랑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삶에 예상치 않은 풍랑이 너무 많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아버님이 고혈압, 당뇨, 신장, 간, 심장, 전립선, 합병증으로 너무 많이 오랜 세월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하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다이얼리시스, 투석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몇 년 전에 그냥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동차에 치이셨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달리는 차에 치이지 않아서 감사하셨어요. 그냥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에 치였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무릎을 다치시고 2년 넘도록 고생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100% 회복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위를 70%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연로하셔서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 풍랑이 있습니까? 엊그제 미국 땅에 온 것 같은데 강산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 열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갔죠? 엊그제 자녀 데리고 미국 땅을 밟은 것 같은데 유학생을 온 것 같고 주제는 온 것 같은데 벌써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고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엊그제 공부 마친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고 세월이 그렇게 참 빨리 흘러갔죠.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삶의 고난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민가방 아시죠? 그 유명한 한국 사람이 만든 이민가방, 정말 한국 사람이 기가 막히고 만든 그 이민가방, 지퍼가 많이 달린 그 이민가방, 과장에서 지퍼를 다 풀면 집안 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민가방, 지퍼를 다 잠그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민가방, 그거 가지고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것 같은데 벌써 강산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미국을 오실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천공항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예, 버쩍 드세요. 인천공항. 예, 블레스 유, 블레스 유. 자, 손 내리시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포공항 파.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김포공항 파, 인천공항 파. 둘로 갈라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왔더니 어느 한 여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950년도 말에 배 타고 미국 왔어요. 그래서 배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파로 나눠졌어요. 김포공항파, 배파, 인천공항파. 엊그제 미국 땅 온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갔죠. 세월이 흘러간 것만큼 인생의 풍랑도 참 많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도 여전히 죄송하지만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랑을 만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사셔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 라는 말은 야 나야 나 노창수야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다.